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외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뭐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난주부터 다니엘서 이제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여러분 구분되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한마디로 한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상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대략 언제 완성됐냐면 BC 530년에 완성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계산한다면은요, 2500년이 훨씬 넘은 그 전에 다니엘이라는 어린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몇 나라에 걸친 왕들을 섬기면서 그 신실함을 인정함 받고 이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쓰는데 종말의 때까지의 모든 비밀을 그때 다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비밀부터 많은 것들을 여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교회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성경은 어디서 하냐?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대한 비밀은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종말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눴던 거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짐승은 뭐와 같다 그랬죠?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둘째 짐승이 사자만큼 강하고 빠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사납고 잔인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짐승을 한번 봅니다. 셋째 짐승의 특징은 첫 번째로 표범과 같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8절을 보게 되면 표범의 상징이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납고 잔인하며 신속하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넷째 짐승으로 넘어옵니다. 이 넷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게시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3절에 있는 큰 신상의 쇠로 된 다리와 일부는 쇠로 일부는 흙으로 된 발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특징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했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두 번째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다고 상징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열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열뿔은 열왕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씁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여러분 유럽연합 가입국 현황을 보면은 제가 저거는 2013년도에 제가 조사한 건데 EU 연합국 현황이 34개 나라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대표로 누가 총리가 이 통합 대표가 됐냐면은요, 벨기에 총리가 초대 유럽 연합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열 뿔은 열 왕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 열 왕을 실질적으로 열 왕으로 주장하는 분이 꽤 많음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2013년도에 이거를 현황을 갖다가 제가 조사한 건데 가입 후보국과 예비 후보국까지 합치면 34개 나라가 되는데 열 뿔은 열 왕이란 말과는 전혀 맞질 않잖아요. 만약에 상징이 아니라면은요. 그 열 뿔의 그 열이 상징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계속 탈퇴해가지고 열 나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은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으로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이라는 수는 꽉 찬 수입니다. 이거는 상징으로 봐야지 실제로 보기는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 오늘 새롭게 그 넷째 짐승의 특징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째 특징을 봤더니 열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으며 그들 가운데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 20절 24절 보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라고 돼 있고요. 또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네 번째 특징, 열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으며 그들 가운데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열 왕들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통합, 유럽 연합국들 있잖아요. 이 유럽 가입국들 중에서 그 열 왕들 중에서 한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은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새 왕이 멸망될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여기를 세부적으로 볼게요. 이 뿔 안에 사람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20절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 다니엘서 7장 8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근데 이게 원문대로 해석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뭐고 이 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니엘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요거를 킹제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이 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뿔 안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눈이니까 눈 한번 통찰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입이 있는데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스려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질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되는 계시록 1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럼 여러분,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알겠는데,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게 어떤 뜻이죠? 영원에 사는 우리를 비방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요, 이것 때문에 그 시체가 상한 바 돼서 붙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2절과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함께 보면은요, 먼저 다니엘서 7장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니엘서 7장 11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작은 뿔이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소리에 내가 보니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절단되어 불 속에 던져졌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이걸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를 간다고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재직훈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일날 신명기 12장, 신명기 13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2주째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입니다. 분열은 사실 이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생명의 말을 전해야지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적그리스도도 함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냥 산채로 유황불에서 집어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되면 생명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살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덕담이 풍부한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죠. 다니엘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넘어가세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그럼 이 뿔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 보입니까 지금? 지금으로부터 2500년 훨씬 전에 다니엘이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말과 계속해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열매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별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 나온 밭에 나온 짐승과 같은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인 거예요. 이게 넷째 짐승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돼요? 이긴다고 나오네요. 이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들을 얼마 동안 괴롭혀요? 3년 반 동안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년 반에 대한 건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서는요, 71회의 책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한 1회가 7년이잖아, 7년. 그래서 7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7년은 둘로 나눠야 돼요. 3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은 환란 기간이 아니에요. 여긴 평화 우호적을 맺고 그 3년 반 만에 돌변해갖고 그때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쓰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누룩인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건 성경이 없습니다. 후 3년 반 대환란이 정확한 성경적인 거예요. 그 7년은 마지막 한 일에 언약이 남아있는 걸 말씀하고 있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얼마 동안 괴롭히냐면은 3년 반 동안 괴롭힌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설명하는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배도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순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하냐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사나이가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사단이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는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 사나이가 보좌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나이가 사령관이 돼갖고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단을 땅에 집어던져라.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미가엘과 천사들이 되어서 땅에다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내려갔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 없다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란이기 때문에 먼저 이긴 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형수는요, 감옥에 가보면은요,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가보면은요, 사형수는 큰 형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옥 안에서 사람 하나를 갖다 또 때리면은요, 그거에 대한 형벌을 또 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의 살 날이 조금 더 늘어나. 그래서 사형수들은 정말 공손하게 모십니다. 얼마나 잘 모시는지 아세요? 극악 무도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대환란이 올 때 들어가게 되면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게 되면 또 나눠드리겠지만은, 휴고에 대해서는 단회적 휴고로 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학적으로 세 가지 큰 증거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고, 환란 중 휴고, 환란은 휴고. 근데 그게 성경에 다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휴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곡식들은 남는데 언제까지 남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까지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가 통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뱀을 당한 자들이 나오고, 왜요? 예수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 뭘 선포하는 거냐? 두 가지. 요한계시록은 왜 써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마라. 아멘.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거를 2000년에 사도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상징이라고요? 상징으로 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으면 믿는 자도 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뿔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들을 이긴다고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괴롭히냐면 이게 바로 후 3년 반. 그래서 이걸 대환란이라는, 3년 반 동안에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 괴롭힘이 지금 역사상 있던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읽는 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이뿔, 즉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장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때와 법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대요.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교만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적그리스도 안에 사단 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요, 사단이 어떻게 사단됐는지를 거기서 나옵니다. 그 교만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던져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런 똑같은 사단의 교만형이 그대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법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건데,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처음에 타락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채 노려는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교만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교만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왕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니까요. 그분이 인성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골로새 2장 9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 육체라고 한다. 근데 그 육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아예 죄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분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형제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정도까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이뿔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1절과 26절을 보면, 먼저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고요. 그의 권세 또한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이런 말씀들, 이거 교리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설교할 때 벨사달 왕이 느부갓네살이 처음한 그 교훈을 배웠더라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5장을 쭉 깊이 보면서 벨사살이 회개했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안 주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영적 체험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면요, 삶에서 그걸 살아내려고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에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과 27절을 보면, 먼저 22절 다 같이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2절과 27절에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섯 번째, 남은 짐승들에 관해서 한번 보죠. 이건 원문대로 하면 나머지 짐승들인데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저 나머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아르라는 단어예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권세를 빼앗겼다는 것 말은 뭐고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 쉐아르, 그 나머지 짐승들이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혹은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여러분 무슨 뜻 같습니까? 그들의 권세,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권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 그들의 나라, 왕국. 그들의 권력과 왕국을 말합니다. 이건 빼앗겼잖아요. 바벨론은 누구한테 빼앗겼죠?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또 누가 점령했죠? 헬라. 헬라는 로마가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짐승의 모든 권세, 권력과 왕국이 다 빼앗겼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야? 여기 생명이 뭐라고 됐어요?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들의 문화, 정신과 문화, 그죠? 이게 계속해서 보존돼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왕국이 어떻게 됐죠? 사라졌어요. 없다니까요.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 즉 그들의 문화는 연장돼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좀 뭔가 좀 감이 오고 있습니까? 자, 지금의 서양 문화는 뭐의 최종 완성이냐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문화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게 지금의 서양 문화입니다. 우리도 서양 문화의 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문화는요, 모든 문화의 총체가 바로 지금의 서양 문화입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서양 문화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문화의 최종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서양 문화, 즉 로마 문화의 일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벨사살이 누구에게 패배당했죠? 5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패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에게 지금 패배당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누가 와서 바사왕 다리오를 패배시켰죠? 알렉산더 대왕이 왔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BC 33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다리오랑 그 다리오는 같은 다리오가 아닙니다. 거기는 메대 사람 다리오, 여기는 바사왕 다리오예요.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그런데 언제 헬라가 침공하냐면 BC 330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바사왕 다리오를 패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간 그의 내 장군이 이어서 내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들이 각자 어떤 나라에서 나라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카산더가 있고 리시마쿠스가 있고 프톨레미가 있고 셀류쿠스가 있는데 카산더는 어느 나라를 형성하냐면요 마게도냐에서 나라들을 형성하고요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프톨레미는 이집트 즉 애굽 그리고 셀류쿠스는 시리아에서 나라들을 형성했던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지만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게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상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를 위해서 내 장군에서 내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 내 장군이 누구냐면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리쿠스라는 내 장군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카산더는 마게도니아에서 나라를 형성했고 리시마커스는 소아시아에서 나라를 형성했고 프톨레미는 이집트에서 나라를 형성했고 셀류쿠스는 시리아에서 나라를 실질적으로 형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BC 27년에 가이사 아고투스가 헬라 제국을 대체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던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언제 끝나냐면은 AD 476년경에 로마 제국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끝났을까요? 로마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났을까요? 로마의 정신과 문화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과 문화가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도 존재하고 있죠. 정치도 그대로 있죠. 관습 이 모든 게 지금 문화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일부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들이 아멘. 근데 다른 한 부분에 우리는 이 짐승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인간들의 눈을 볼 때,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볼 때는 그 네 가지 빛나는 금속으로 보여요. 화려한 금속으로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의 눈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극악무단 네 짐승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넷째 짐승은 짐승 중에 더 무섭고 강하고 아주 그냥 극악한 짐승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짐승의 부분이 있다는 걸 알 때 이걸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정신과 문화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일부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2절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깨닫습니까? 뭔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면 크게 하면 해주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제국은 끝났지만은 그 생명, 그 정신과 문화는 연장돼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요.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 위해서 상황을 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배하고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될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얻으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